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Washington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짚어보는 라디오 워싱턴의 시사 토크쇼, 워싱턴 전망대.
7월 12일 워싱턴 전망대.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시작합니다. 미국 서부가 열 폭풍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스밸리가 섭씨 54도를 넘어 100년 만에 더위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의 변화가 거의 이 재앙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거기다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도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워싱턴 전망대 미국과 세계의 주요 현안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영일 해설위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미국과 이 중국 이 계속 강경 대치 태세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바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국 간의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데 이 소식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는 뭐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중국에 관해서는 저 트럼프 정부와 이제 네. 같은 기조를 취하고 있고 어떤 정도로든 더욱더 강경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외교 정책의 중심도 이제 중국 봉쇄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근데 이제 이 바이든 정부의 이제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블링컨 네. 장관이 이제 어저께 성명해서 특히 이제 남중국해에서의 그 중국, 횡포에 관해서 이제 거론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국제 이 해상 질서를 지금 위협을 하고 있다. 아, 이건 그대로 간과할 수가 없다.
네.
물론 뭐 새로운 얘기 아닙니다. 이제 그 해상 질서는 그 남중국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임의로 지어놓은 구단선 점 9개 찍어갖고 항아리처럼 만들어 놓고 나서 이 바다다 우리 바다다 네. 라고 해서 남중국해에 뭐 걸쳐있는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닌데 거기에 다 이 어떤 그 적정선에서의 어떤 그 중간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자기 기준대로 해놓고 이제 한 90% 가까이 뭐 그 정도 된다는데
네.
이제 그렇게 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 이제 멋대로 상호초 인공 기지 지어놓고 활주로 만들어놓고 군함들 이제 정박시켜놓고
네.
지금 거기 이제 통영호 그럴 때 사사건건 지금 시비를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정말 국제 해상 깡패나 똑같은 짓거리인데
네.
이 부분에서 그나마 힘이 있어갖고 이거를 견제를 갈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죠. 거기 뭐 필리핀이 뭐 아니면 보르네오가 아니면 말레이시아가 그걸 제재할 수 아무도 제재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결국 이제 중국의 그 패권 국가로서의 실체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 때도 수시로 군함들이 미국 군함들 또 항모 같은 경우들이 이제 네.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른바 자유 통항 작전이죠. 이런 것들을 했는데 또 그때마다 이제 중국은 시비를 걸고
네.
이 항행의 자유가 원래 공해상에서는 다닐 수 있어야 되는 건데도 이제 이걸 지금 중국이 막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류에 관해서 미 국무장관이 다시 한번 이제 명시적으로 해갖고 그런 류의 해상 질서를 위협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
라고 했으니까. 원론적인 표명이긴 합니다만은 바이든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거고 또 이거는 뭐 이제 이렇게 나온 시점도 국제상설재판소라는 데서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갖고들 이제 다른 나라들이 제기를 했었더랬어요.
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5년 전에 2016년에 이런 류의 해양 구점을 멋대로 설치한 거 멋대로 자기 바다라고 이제 선언한 거 이런 것들 다 잘못이다. 그래서 이 국제법상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
네.
라고 이제 이른바 이 그 재판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루는 유엔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네.
국제 상설재판소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중국해가 우리 땅이다. 우리 바다다라는 식의 입장을 고스란히 이제 아직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류의 이제 명시적으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 거 이외에 또 이제 미국이 중요한 거는 유사시에 이제 그중에서 지금 여러 나라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베트남,
네.
필리핀 이런 데 쪽에서 이제 이 어선들이 그 지역에 갔다가 임의로 뭐 나포라기보다는 압박을 가해서 이제 조업을 못하게끔 밀어내는 식으로 하나 봐요. 네. 이제 나포까지 했다가는 조금 골치 아파지니까. 그래서 이 뭐 사실 어선이나 상선단 특히 이제 어선단 규모는 군함에 비해서는 뭐 크기라든가 뭐 얘기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신들 이렇게 쭉 뉴욕 타임스 이렇게 나는 거 그 전에 보게 되고 나면은 필리핀 어선이 그 지역에 이제 조업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면은 그 경비정급이지만 이제 어선보다 훨씬 큰 것들이 네다섯 척이 동원이 돼갖고 그 배를 뺑 둘러싸고 나팔인지 필인지 같은 거 불어대고 소음을 낸답니다.
네.
그러니 뭐 배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어선이 그 군함 몇 척에 대항할 수는 없으니까 네. 할 수 없이 이제 밀려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리나 봐요.
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경비정 같은 경우가 아, 서로 이제 중국이랑 필리핀이 충돌할 수도 있고 네. 베트남이랑 충돌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아, 이제 미국이 선언했었던 것은 만약에 필리핀 선박이
네.
혹은 항공기, 경비 비행기 이런 것들이 아, 남북적인 이제 나포되거나 격침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필리핀에 대한 아, 무력적인 침략이라고 간주하고
네.
아, 미국과 필리핀이 1951년에 서로 공동 방위 조약을 맺었는데 뭐 한국이랑 같은 맥락이겠죠.
네.
공동이라는 것은 이제 뭐 미국이 같이 움직여 주겠다. 그러니까 침탈을 당하게 되고 나면 움직이겠다. 그래서 그거를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해서 미국도 이제 움직일 걸 발동할 것을 재확인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같은 경우가 이제 어쨌든 간에 그걸 수용을 안 하고 힘으로는 저항은 못하지만은 수용은 안 하고 이제 중국의 반대편 입장에 서 있는데,
네.
아, 이제 필리핀에 대해서 특히 명시적으로 어, 침탈을 당하거나 이제 피해를 입게 되거나 하면 같이 움직여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아, 지금 뭐 시진핑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7월 1일자로 공산당 100주년 됐었을 때 그때 인민복 입고 이제 제2의 모택동을 좀 번떠갖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 같다는데,
네.
어, 뭐 중국에 대한 어떤 이권 내지 이런 걸 침해하는데 그런 나라들이 아마 피를 흘리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아주 경고를 하고 정면 대결을 이제 좀 공언하고 있죠. 그런데
네.
어, 지금 이런 식으로 보게 되고 나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부분에서 그렇죠. 또 신장과 위구르 지역 인권,
네.
그다음에 이제 대만 점령, 대만 독립, 뭐 대만 해역, 어, 대만 문제로 해서 그러고 또 홍콩 문제로 지금 맞부딪혀 있고 남중국해 또 동중국해 에, 다 지금 대결장이 벌어질 수가 있고 또 코로나 발원이라든가 코로나 대응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일종의 전단이 될 수 있는 맞붙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들이 아,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이슈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전단이 굉장히 지금 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돌발 사태, 뭐 어디서든 항상 예측 못한 돌발 사태는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네.
아, 지금 돌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불씨들이 너무 곳곳에 있다. 아,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사실 뚝 떨어져 있고 미국이라는 그늘 속에서 있기 때문에 크게 저걸 안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현장이나 이런 데로 봐서는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지고
네.
언제 어느 때든 뭔가 이 그야말로 이제 대만을 비롯한 그 일대가 세계의 화약고가 될 수 있는 그동안에 이제 중동이 그랬는데
네네.
뭐 중동도 안정돼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과 중국이 지금 제일 최전선에서 맞대기라고 있는 데가 거기 그러니까 지금 일본, 호주, 미국 같은 데는 아마 또 뭐 상륙훈련도 하고 그러나 봐요.
네.
이게 이제 센카쿠 열도라고 그래갖고 그 일본이랑 중국이 서로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이쪽에 그래서 아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지역에서 이 긴장이나 대결 기조 같은 경우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그 홍콩을 이제 올 2021년으로 이제 뭐 중국에 귀속되는 게 이제 거의 뭐 아, 완전히 뭐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 남중국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 대만의 그 위치와 위상이 훨씬 더 올라져 갈 수밖에 없고 중요성도 그럼요.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렇다면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또 줄다리기가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심화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뭐 하여튼 지금 대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대만이 불씨가 돼갖고 미국과 중국이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네.
또 뭐 앞으로 5, 6년 이내 중국이 이제 아, 이 공산당 100주년 됐고
네.
그다음에 정부 이제 창립 네. 또 이런 식의 이제 기념일 잡아서 대략 뭐 6, 7년 이내에 대규모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저 선거 때 직전에는 거꾸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더래서 중국이 굉장히 몸을 사린다.
네.
아, 왜냐하면 이제 미국 쪽에서 어떤 식이든 압박을 가해갖고 뭔가 이 불씨를 일으킬 수도 있다. 선거 네. 앞두고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고 또 미국 그 군부라든가 이른바 아, 이제 이 강경 보수 쪽에서는 네. 아, 이미 아, 중국이 더 커지기 전에 아, 그 부분들을 허지 않다가는 지금 앞으로 더 큰 불씨가 될 거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무력 충돌이 하겠느냐. 지금 각자 뭐 엄청난 핵전력을 가지고 있고 뭐 미국이 이제 몇천 기 있고 중국이 만 300기 있대지만은 그게 뭐 10배가 더 많다고 그래서 꼭 다는 아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카운터 어택을 역공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게 되고 나면 뭐 아무리 미국이 다 중국을 초토화시켜도 미국 내 네다섯 군데가 아, 핵을 맞는다고 한다 그러면 공멸이니까. 그래서 이제 핵이라는 거는 비대칭 꼭 뭐 탱크수대로 되는 것이 아니
그렇죠.
탱크수는 뭐 많은 많은들이 유리하지만 네. 핵은 10배가 많다고 그래서 뭐 압도할 수 있는 건 아닌 게 바로 이제 그런 이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나라가 붙기야 하겠느냐라고는 하지만은 시나리오들 나오는 거 보게 되고 나면 적절한 선에서 해상 정도 선에서 포격전과 공중전 정도 해갖고 얼마든지 일어날 여지는 있다. 아, 그리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이라는 거를 가면 갈수록 지금 이제 미국과의 유착폭이 커지고
예.
그만큼 이제 불만, 이제 불안과 이, 이탈되는 조짐이 커진다는 거라면 거긴 역시 거꾸로 더 이상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아,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서 지금 대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그 동북아, 뭐 아시아 쪽을 넘어서 인도 태평양의
네.
아주 가장 핵심 축으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네. 그런 요충지가 되어가고 있고
네.
바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뭐 쿼드라든가 이런 데 지금 대만이 참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상 이 중국을 쭉 감싸는 최전선이자 불침항모라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 이제 가라앉지 않은 항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과 연결된다고 하면 과거에는 뭐 아시아 하면 그 일종의 이제 분쟁 지역 내지 이런 데가 한반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미국의 어떤 세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최첨 이제 현 최전선
네.
뭐 그런 역할을 해서 한국의 어떤 안보적인 그 가치 전략적인 가치가 높이 저가 됐었는데 물론 지금도 그것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 중국이라는 걸 크게 감싸는 측면으로 봐서는 대만 쪽이 누가 보더라도 해양과 뭐 기타 모든 걸 다 감안했을 때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은 전략적 가치 측면에서 훨씬 더 좀 뒤져가고 있는 게 아니냐.
네.
바로 이제 그게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롱텀으로 봤을 때
네네.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대만은 갈수록 미국의 중동의 사우디처럼
네네.
혹은 중동의 쿠웨이트처럼 혹은 이스라엘처럼 아시아에 빼놓을 수 없는 일본과 더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 전략 국가 되지 않을까 중요성이 갖게 되는 그렇게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싱턴 전망대 월요일 오늘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또 여러 가지 또 경쟁 상태에 있으면서 또 군사적인 외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전화를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교포사회와 30년을 함께해온 태평양 부동산은 역사와 전통으로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주택매매, 렌트, 관리와 코머셜 거래까지 주저마시고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특별한 거래의 기술과 전문성으로 고객에게 다가갑니다. 부동산 상담,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266-3828,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703-266-3828, 태평양 부동산.
어머머,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이거 제 요리 비법인데 알려드릴게요. 어제 프레시월드에서 사온 재료로 만들었어요. 고기도 야채도 프레시월드에서 사오면 다르니까요.
자기는 다 잘하네. 정말 부럽다.
넓고 깔끔한 매장, 베스트셀러를 쏙쏙 모은 알찬 구성,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한인 여러분들의 입맛과 생활을 책임집니다. 매주 알찬 상품 쏙쏙 골라 팟팟 세일하는 위클리 세일 절대 놓치지 마세요. 프레시월드 스프링필드점 703-256-5201 넘버원 프레시월드. 오직 한 길, 35년 보석세공 장인의 한 길을 걸었습니다. 오직 한 마음, 고객 여러분께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25년 동포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K보석상은 보석세공 장인이 각종 보석을 가공, 수리는 물론 각종 명품 시계를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하며 다양한 시계 건전지도 교체해드립니다. K보석상은 정부지정 금매입업체입니다. 애난데일 중심에 위치한 K보석상 703-642-8108, 642-8108.
너 너무 예뻐졌다. 성형했니?
페어팩스 기우미 치과에서 치아 교정했잖아.
치아 교정만 했는데도 너무 예뻐졌는데?
버지니아 유일한 메스터 프로바이더인 기우미 치과에서 하는 패스트 브레이스. 몰라? 치아 교정을 단 3, 4개월 만에 교정하는 획기적인 교정 기법이래. 지금 선착순 30명이 안에서 20%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어.
그래? 그럼 우리 아이들도 빨리 데려가야겠네.
신경치료 등 일반 치료도 30년 경력의 기우미 치과라면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703-273-2545 273-2545.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하는 이야기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 미국 국내 소식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국내 소식은 기후 문제와 또 플로리다 콘도 건물 붕괴로 이 굉장히 여러 가지 시끄럽고 요즘에는 지금 이 구조 처음에는 이제 구조로 했다가 이제는 완전히 뭐 복구 쪽으로 아니 복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어떻게 이제 완전 철거가 이제 실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구조할 때는 아무래도 이 공사 뭐 이런 게 그 작업하는 게 굉장히 뭐 조심스럽게 다뤄졌는데 이제는 마구 걷어내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실종 인원이 줄어가면서 이 사망 인원이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플로리다의 콘도 붕괴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콘도에 대해서 막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뭐 콘도가 이제 뭐 공실이 막 비어나고 그 여파가 미국 내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구조 소식 같은 거 보게 되고 나면 이제 최근 제일 나온 것들, 옆에 이제 같이 남아있던 건물도 예. 해체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망자로 확인된 게 90명이 조금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이제 한 50명 가까이가 이제 실종 상태인데 뭐 결국은 그 내려앉은 게 그 팬케이크 붕괴라는 식으로 해갖고 그냥 바짝 거기 겹겹이 쌓이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네, 예.
뭔가 이렇게 좀 그냥 일반적으로 무너졌게 되고 나면 그 속에 틈도 좀 있고 그럴 텐데 그냥 납작해져 갖고
네.
사망자나 저 부상자 같은 게 어떻게 그 피해가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컸대는데 고스란히 지금 그 이제 숨진 채로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갖고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고 나면 거의 대부분 상당수가 침대에서 이제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냥 네. 손도 못 쓰고 그냥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자다가.
자다가 그냥.
새벽 1시 반인가 그때 무너졌죠.
예.
그러니까 뭐 다들, 대부분들이 다 이제 또 침대에서 자고 있었겠죠. 그런 상태 고스란히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일단 뭐 생존자 없는 상태에서 이제 사망자 수습해 가면서 나오고 있는 문제가 이제 이후로 왜 무너졌느냐. 그러면 우리는 괜찮은가. 라는 식으로 해서 당장 이제 사고가 났었던 그 일대의 여러 가지 건물들. 콘도도 그렇고, 뭐, 심지어 이제, 그 정부청사, 로컬 정부청사 같은 경우도 아마 막 폐쇄가 되고 그러나 봐요.
예.
그 집안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취약점이 이제 드러나니까. 근데 이 콘도라는 것이 뭐 아시다시피 동해안에는 무슨 바닷가만 따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갖고 이 콘도 자체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주게 된, 받게 된 충격들이 큰 게 이거 코로나, 이 콘도가 의외로 뭐 미국에서 설마 건물 무너지라 생각했다가 이게 40년 좀 지난 것이 무너진다니까 이것도 이제 황당하게 짝이었고.
예.
그 다음에 초 그러면 무너지기 전에 뭐 수립이 엄청나게 들었대는데 혹은 그 다음에 유지 하려면 앞으로도 그럼 저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콘도가 굉장히 이거 간단치가 않네라는 이제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죠. 예, 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미국 내 콘도 빌딩이 한 16만 동 정도 된대요.
네.
뭐 거기는 10층짜리도 있을 거고 20층짜리도 있고 이제 5층짜리도 있겠죠. 네. 콘도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세대 주택인데
네.
서울로 치는데 뭐 아파트랑 똑같은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 콘도를 메인티넌스를 제대로 해서 잘 갖고 가는데 이거에 관한 수리비라든가 드는 비용 같은 경우가
네.
이게 이 딱이 원칙도 없고 룰이나 이런 부분들도 애매하고 이게 이 부분이 이제 깜깜한 분야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유지는 하고 있는데
네, 네.
뭐 닦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제 이게 뭐 1, 20년 땐 괜찮은데
네.
4, 50년 지나고 뭐 6, 70년 지나고 나면은 이제부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추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나면 뭐 이것도 더듬짐작이에요.
네.
그냥 명확하게 지금 통계가 나온 건 아니고 업계의 에스티메이트 같은 경우가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게 되고 나면은 한 30% 정도가 아주 시그니피컨트리라니까 절대 부족이라는 얘기죠. 이 유지 관리비
예.
내지 특히 이제 건물의 안전. 그러니까 한 30%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펀드, 저 갖고 있는 펀드라든가 뭐 이런 류의 일종의 매니지먼트 부분에서 이게 이 적정선의 어떤 펀드를 갖고 있지 못한 아주 형편없이 거기 못 미치는
예.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 보수가 안 되고 있는 데가 한 30%쯤 된다고 봐야 되는 거나 똑같죠.
예.
그다음에 그나마 이제 나머지 중에서도 어느 정도 현상 유지가 정도 필요한 것이 이제 그 정도 수준된 것이 한 40%.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확보한다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에 한 30에서 70%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네.
하여튼 한 3분의 1은 아주 부족하고 한 40% 정도는 그냥 그럭저럭 저 가지고 있고 나머지 네. 또 한 30%는 갖고는 있고 확보하고 있는데 영 그 좀 안심할 정도는 많이 못 미치는
네.
이런 정도 이제 수준인 것 같으니까.
네.
근데 이제 콘도 전체적으로 본다는데 그러면 한 80%가량이 지난 3년을 두고 비교해 봤을 때 이 많은 예기치 않은 이제 이 경비들이
네.
이 들어간 그런 상태였다.
네.
그 속에는 단순하게 이제 페인트칠 같은 그런 그 외부 도장도 있겠지만은
예, 예.
또 이제 한편으로 봐서는 구조물의 안전과 이런 거를 보강해야 될 이제 그런 수리비 같은 것들도 많이 드니까 80%쯤이 그렇다니까 이제 콘도 절대 다수가 그런 것이 필요한데
네.
문제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 기금이라든가 이런 확보 쪽에서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콘도 소유자들
네, 네.
이제 그 서로 분할해서 갖고 있는 여기서 이제 이걸 다 조달해야 될 상황이 차츰차츰 이제 그런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로리다 같은 경우도 그거 하기 전에 이 수리비가 1,500만 불이 나왔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예.
에스티메이트를 해봤더니 예, 예, 예. 무너지기 전에
예.
몇 주 전. 근데 이제 그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각각 콘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크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분할을 했겠죠.
예.
그래서 최소가 최저가 8만 불에서 최대가 한 40만 불까지
예.
배당이 갔더니 그거 날벼락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큼 비쌀지 모르지만 수리비를 40만 불 당신이 떠맡으러 왔는데 그러면 그 보통 저건 것이 아닌데.
예.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콘도가 앉아 앉게 된 가장 큰 이제 어느 콘도에서든지 나타나는 문제점은 이 수리비 부분이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지 안전하게 가면서도 콘도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거기 들어가는 이제 이 수리비 내지 관리 유지비가 이게 사실 끝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콘도 건물 같은 경우가, 유독 그러면 콘도 건물 그러면 그냥 오피스 빌딩은 안 그러냐 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하지만 이제 콘도는 오피스와는 달리, 그야말로 24시간 사람들이 머무는 데니까 어떤 면으로 봐서는 안전도가 훨씬 더 요구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콘도의 안전도가 지금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전국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지, 해안가에 있는 집안 이런 거 이외에 이제 일반적인 지역 같은
네.
경우도. 근데 이제 콘도가 이 뭐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많은데 이제 16만 동쯤 된다는데 이게 요즘 들어 저 원래부터 이랬던 것이 아니라 1970년도까지가 한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만 개 정도밖에 안 됐대요. 만 동 정도. 예. 전국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왜 콘도불이 붙었느냐. 이 세금 부분이 됩니다. 이 세금 쪽에서 연방 택스 쪽에 이런 개정이 일어나갖고 콘도 쪽에 모기지가 이제 택스 쪽에 디덕터블이 됐나 봐요.
아.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나 봐요. 네네. 이런 것이 허용이 되니까 이제 콘도가 급증을 했고 그래서 이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거를 콘도로 전환을 해서 그걸 이제 분양을 하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아파트 오래된 건물 소유자는 그 아주 횡재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 자체에서 기껏해 봐야 렌트비 했다 그걸 이제 개별 분양을 하게 되니까 많은 이익이 생겼겠죠. 또 그다음에 이제 콘도가 많이 지어진 거가 플로리다라든가 텍사스 또 캘리포니아 이런 데 같은 데는 인구들이 그때 한동안 무지하게 많이 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싱글홈이나 이런 거는 감당이 안 되니까 콘도 같은 다세대택을 지면서 콘도가 이제 계속 허가들이 많이 나왔나 봐요. 네. 그래갖고 한 1980년도 그때는 해마다 콘도가 한 전국적으로 한 매년 한 120%씩 증가를 했다니까 그야말로 이제 그냥 우후죽순식으로 늘어난 거죠.
네.
그 이제 그런 류의 변화가 온 게 1970년이니까 지금 40년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때부터 엄청나게 지어졌고 그것들이 이제 연령이 한 40년 가까워지고 아니면 꽉 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돼갖고
네.
이것들이 이제 고스란히 안전진단을 받을 때로 지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페니메 같은 데서도 이제 많은 용자를 주고 있는데
네.
거기 내부 규정을 보게 되고 나면은 다세대 주택에 뭐 지붕, 루핑이라든가
네네.
굴뚝이라든가 이따 이런 구조물 같은 데 안전진단 그런 기준 40년으로 정해진 게 있나 봐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40년이 바로 그런 측면으로 해서 이제 중대한 어떤 이런 거를 보게끔 이제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예.
근데 이 지금 40년쯤 지나고 나니까 물론 뭐 미국의 건축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갖고 꼼꼼히 했겠습니다만은 어찌든 간에 이번 이제 플로리다 것도 보게 되니까 시멘트를 좀 덜 썼나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설계와는 달리 시공 때 뭐 그런 부분들이 항상 뒤집어 보게 되거나 문제점이 나오겠죠.
네.
규정보다 좀 뭐 덜 쓴 부분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콘도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일반 오피스 빌딩이나 일반 싱글홈과는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어떤 레귤레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이 아마 조금 부족한 점도 있었나 봐요. 이제 기둥이든가 이런 중요한 구조물 안전 지탱하는 데 쪽에 뭐 습기가 좀 들어찰 수도 있고
네.
그래갖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뉴욕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 뭐 100년 된 거 120년 된 거
맞죠.
예. 네. 근데 네. 이제 거꾸로 보게 되면 그런 아파트들은 굉장히 안전한가 봐요.
네.
아 그냥 FM대로 지어져갖고 근데 이제 콘도 쪽 부분들이 오히려 그런 점에서 좀 취약한 게 있어갖고
네.
이 재료, 건축 재료라든가 안전 기준 같은 부분이 이제 그렇게 상대적으로 뭐 하여튼 저는 지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언론에서 지적하는 거 보게 되고 나면 콘도 쪽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인스펙션이라든가 이제 시행 규정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다른가 보죠. 거기서 이제 허점들이 있어 갖고 이래서 이제 이게 느닷없이 이게 뭐 또 일어난 이럴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다 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지금 이제 비상에 걸려버린 거죠.
예. 이 콘도 하면은 사실 뭐 40년 됐다 그러면 그때 갑자기 우후죽순이 막 일어섰다 그러면은 이게 뭐 사실 부실 공사 우리가 그 냄새가 솔솔 나긴 납니다. 우리 확실한 뭐 물증은 없겠지만은 근데 이제 콘도 그러면은 저희 한인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유하고 있고 노후에는 사실 이 지방 갈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콘도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만약에 콘도가 이번 계기로 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것도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뭐 고단계까지보다는 이렇게 지적하는 것들 정도 선에서 나오는데
네.
일단 이제 콘도가 건전하게 메인테넌스가 유지되려면 하면 대략 콘도비로 내는 거예요. HOA.
그렇죠.
이런 거 25% 이상이 적립돼야 된대요.
네.
근데 지금 이 저기 플로리다 콘도 같은 경우도 무너졌을 때.
네네.
적립금이 HOA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80만 불 밖에 없었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수백 불, 수천 불씩 받은 거가.
예.
어쨌든 다 쓴 거죠. 뭐 화단 뭐 치는 데 썼는지 페인트 치는 데 썼는지 모르긴 하지만은 월급도 주는데 그렇겠지만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돈이 그동안에 40년이면 40년 동안에 모아져 있어야 되는데 정리금이 80만 불이고 수리비가 1500만 불이니까 이게 뭐 이제 완전히 다 그냥 새버렸던 얘기겠죠. 이런 식들이 이번엔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않은 케이스 중에서 이런 케이스들이 조만 이제 꽤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2007년에 보스턴 같은 데서 이제 보도된 걸 보니까 그 보스턴에 있는 그 하버 쪽에 있는 아주 뭐 굉장히 전망 좋은 이제 하버 타워가 있나 본데 네, 그게 36년 당시 됐대는데
네.
그 수리비가 해봤더니 안전진단 같은 거에서 7,500만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도 그 당시로 해서 입주자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콘도 소유자들한테 예, 크기에 따라서 7만 불에서 40만 불까지씩이 배정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HOA라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저기서 집 좀 사보고 그러게 되면 학을 뛰는 게 다시는 이제 HOA 있는데 안 간다라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 HOA가 이 돈은 받고 하긴 하지만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메인테너스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건물 보통 싱그러움이 무너질 일은 별로 없을 테니까
예.
그나마 나은데 이런 콘도식으로는 HOA가 낸 돈이 결국 어디로 샌지 모르는 상태가 되고 나면은 이게 이제 몇십 년 지나서는 이 부담이 고스란히 콘도 소유자들한테 올 수밖에 없다.
예.
그럼 이제 사람들 갖게 되는 궁금증이 좀 우려가 아니 왜 주정부나 이런 데서는 좀 감독을 안 합니까? 근데 이것도 역시 저는 이제 전문가 아니라서 디테일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아, 보도에 나온 걸 보게 되면 현재 9개 주 버지니아를 포함해서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델라웨어 이런 데도 9개 주 정도에서는 조금 규정이 엄격한가 봐요. 근데 나머지들이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콘도가 그런 면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는 게 이게 묘하게 이 권리 저 감시 감독 인스펙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허점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데와는 달리 콘도 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받아놓은 것이 펀드로 책정이 안 되고
네.
이제 일정 기한 지나게 되면 막대한 수리비 내지 보수비로 들어갔을 때
네.
이거를 고스란히 덤태기를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콘도를 그다음에 또 사실 불안하지 않겠어요.
네.
뭐 사람들 심리 그런 것도 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저 4, 5층짜리만 해도 괜찮은데 뭐 20층, 30층 되고 나면은 혹시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름아름 작용을 해서 콘도 쪽이 만약에 이제 지금 약간 좀 회피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 그 많은 그 또 저 수요를 거기서 책임지고 커버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 쪽에 여파를 충분히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무너졌다고 해서 너무 그냥 벼랑간 일희일비할 건 아니지만 은 어쨌든 간에 분명히 이 콘도가
예.
일파만파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네.
그런 요인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워싱턴 전망대. 아, 이번에는 미국 내 국내 소식으로 말이죠. 이 플로리다 붕괴 사태 이후에 이 콘도에 대해서 아,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즐거운 쇼핑 K마켓 위클리 세일 한국 참외 박스에 15불 99 옐로망고 박스에 9불 99 레드체리 파운드에 2불 99 노르웨이 고등어 파운드에 1불 49 황금병어 파운드에 2불 49 앵거스 찜갈비 파운드에 9불 99 냉동등심 불고기 파운드에 5불 49 뜨거운 여름 K마켓의 시원한 세일과 함께 행복한 쇼핑하세요.
시간당 13불, 장시간 근무, 불안정한 잡. 아, 피곤해. 무슨 방법 없을까?
미국은 무조건 자격증이야.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전문 마사지 자격증 있으면 시간당 35불에 팁도 있다면서?
그래.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고 자영업도 가능해. 지금 당장 노바 트레이닝 센터에 전화해봐.
아, 6개월 과정 후 취업해서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다는 그 노바 트레이닝 센터?
그래. 에난데일 서울 프라자 2층에 있어. 전화번호는 703-266-2220, 266-2220. 그리고 웹사이트는 novatrainingcenter.edu.
미국 생활에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노바 트레이닝센터.
안녕하십니까. 민자동차 정비의 민병섭입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해온 민자동차 정비가 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함없는 손길로 여러분의 차를 제 가족의 차와 같이 보살핀다는 저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편하게 차를 맡기실 수 있는 곳 민자동차 정비입니다.
페어팩스 메인스트리트상의 PNC은행 건너편 민자동차 정비 703-869-9691 869-9691.
내가 약사면서도 환자잖아요. 안타까운 얘기인데 신장 이식을 했어요.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와이프도 고생을 많이 했죠. 조금 후회스러운 얘기죠. 네. 만약에 그때 네초메릭 후코유당 같은 좋은 제품이 있었으면은 이식까지 안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약사님들이 추천하는 네이처메딕 후코이란 888-761-1188 에난데일 건강마을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 월요일만 되면 목이 많이 잠겨요. 아니, 저, 우리 대표 김현희께서도 이 시카고 다녀오셨잖아요. 이, 근데 여기 있었던 사람이 더 심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나오는 걸 다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한국을 좀 시선을 돌려봐오겠는데, 한국에 이제 지금 4차 뭐, 지금 경기 태세가 됐어요. 참, 이 4차 이제 제재가 됐는데, 경제 제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불만도 굉장히 많아요.
글쎄, 이건 뭐, 어떻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오는 거 보게 되고 나면 좀 황당한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뭐 확진자가 이제 매일 1,000명이 넘는 데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일 걱정하는 델타 변이가 절반 이상이 된다니까 이제 계속 번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그 4단계라는 게 뭐, 자세하게 내막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2명 이상 하면 안 된다니까.
예, 예.
택시도 뭐 3명 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예.
또 뭐 저기 시작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골프 같은 경우도 치다 보면
그럼요.
오후 6시 되고 나면 갈라진다.
예, 갈라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갈라지냐고요 그게. 그러면 그냥 보따리 써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밥 먹다가도 저녁 그 2명 이상은 또 안 된다고
그러고. 테이블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4명이서 먹다가
예, 예.
네, 지금 그런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여기 잘 상상이 안 되는 그다음에 또 뭐 10시쯤이면 다 문 닫고 그래야 되니까 이게 참 뭐 이 그저 멀리서만 보는 거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그냥 경제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완전히 셧다운 되는 거 다름없는 것 같은데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어차피 이제 이런 부분들 있어서는 정부나 당국이 된 것이 그에 대한 어떤 모든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네.
뭐 여러 차례 언급되다시피 이제 K방역이라는 거로 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저러다가 백신 쪽 부분에는 굉장히 소홀했던 것이 고스란히 지금 그 여파를 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그 피해는 결국은 정부가 제대로 못하게 되고 나면 항상 그 피해는 이제 국민들이 받게 되는 건데
네.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코로나가 여러 가지 극복 가능한 게 있긴 합니다만 물론 이제 방역도 중요하겠죠. 얼마만큼 네.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가 중요하긴 해서 그걸 뭐 무시하는 건 아닌데 지금 결국 진행되는 걸 보게 되고 나면은 관건은 백신이 아닌가.
네.
결국 미국 같은 경우 뭐 저도 이제 주말에 일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냥 뭐 공항이든 뭐든 식당이든 간에 바글바글 하는데
네.
그 뭐 어차피 사람 뭐 마스크도 잘 안 쓰는 것들 같고
네.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많은 분들 느끼셨겠습니다만 이게 다 끝났구나 이제 코로나가 그런 식의 얘기를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CDC에도 이제 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미국에서 확진자의 99.7%가
네.
미접종자다.
미접종자.
네. 네. 사망자의 99.3%가 역시 미접종자다.
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1,000명 중에 1,000명이 걸렸는데 아, 그 중에서 997명은 지금 예방주사 접종주사 안 맞은 사람한테 건 거고
예.
1,000명에서 992명은 주사 안 맞은 사람에서 죽은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접종, 백신 접종이 중요하냐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예비적인 조치로 해서 방역은 잘했을지 모르긴 하지만
네.
지금 접종률이 뭐 아직은 10% 안짝이라니까 결국은 백신 못 맞고 나니까 천하장사 없이 이제 저렇게 당하고 있는 거다.
네.
뭐 여기서 좀 미국 얘기는 이제 사족 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결국은 돈 없어서 지금 안 맞는 것도 아닌데
네.
아, 미국 같은 경우 다시 얘기지만 확진자의 99.7% 사망자의 99.2%가 현재 나온 통계대로라면 백신 안 맞은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백신 안 맞는 분들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 엄한 피해자 되지 말아야겠니. 아, 지금 네.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이 미국에서도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저희 지인들 보면은 의외로 안 맞은 분이 계신 거를 알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 겉으로 노출은 안 됐지만은 우리가 정말 백신은 맞아야 되겠다. 이 생각은 우리가 주변의 어떤 생명을 위해서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한국에서 말이죠. 이 지금 이제 대선이 이제 뭐 시국이 쭉 들어왔어요. 빨리빨리 들어왔는데 아, 과연 네. 이 한국에서 이제 지금 또 가장 하나 또 이 코로나와 또 한쪽에서 이제 대선 문제 때문에 굉장히 뉴스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으로 이 대선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이 코로나 시대가 굉장히 많이 현안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현안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여당 쪽에서는 아마 이제 1차로 저기 저 권론 얘기가 되고 6명이 네. 남았다라고 그러는데 뭐 대충 다 선두로 앞서 있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있고 나머지 이제 2명이 이제 탈락이 됐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계속 되겠죠. 그래서
네.
1차 걸렀고 이제 2차로 해서 투표를 해서 만약 여기서 이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게 되고 나면 이상의 득표자가 네. 나오면 뭐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제일 선두권은 선두 역할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 쪽으로 봐서는 과반수로 한 번에 끝내서 그냥 정리를 하고 싶을 거고 나머지 이제 따라붙은 사람들은 이제 결선 투표에서 과반이 안 되고 나면 이합 집산 뭐 합정 연행을 해서 어떻게 이제 뒤집기로 하겠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여권 쪽에서는 윤석열 그 전 총장 같은 경우 이제 부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했대니까 이제 이건 딱 출사표를 낸 거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미 또 뭐 유승민 의원도 냈다라고 그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하여튼 요 전 원장 같은 경우도 뭐 사실상 이제 자기도 나서겠다라고 했으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여야에서 거론됐던 후보들이
네.
다 이제 공식적으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선언을 하거나 해서
네.
일동이 이제 전초전 이제 이 거론됐던 후보들이 다 나와서 뛰는 이제 그런 본격적인 그런 무대로 이제 바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 민주당 요번에 그 뭐 경선하는 걸 보니까 말이죠. 네. 완전히 피아식별들이 서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두 분하고 통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막상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추궁하는 게 이 보통 수준을 넘고 그런데 지금 대선 전초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뭡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이 보통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데 선거 이상은 이제 대선 쪽은 그야말로 국가 전체의 어떤 대권이 걸려 있는 거니까 뭐 얼마나 이제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게 많겠어요. 또 이슈도 많이 있는 거고. 근데 이 모든 선거 그렇지만 특히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가 이제 얼마만큼 앞으로 튼튼하고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느냐.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유복하게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정책 내지 이런 것들을 양쪽 진영 혹은 후보들이 내갖고 이제 그걸 갖고 국민들한테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게 되고 나면 뭐 어느 때든 뭐 그런 류의 속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특히 이번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뭔가 이게 지금 대선 이슈가 뭐가 대선 이슈인지가 참 그 의아스러울 때가 많이 느껴져요. 이게 네. 저게 지금 대선 이슈인가라는 부분인데 가장 뭐 몇 가지 점을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이제 우선 눈에 들어진 것이 정책이 아닌 또 자꾸 이념이 대결 이제로 되는 것 같은 형태들.
예예.
그러니까 뭐 이념이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좌와 우의 혹은 진보 보수 뭐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지금 대표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렇다면 이제 해방, 8.15 해방, 거기서 이제 미국의 역할, 거기서 이제 그걸 이제 여당 쪽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미군이 사실 이제 점령군이었다.
예.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을 때 아 이제 소련이 점령군, 미국도 점령군 맞았죠. 저 38선 위아래로 해갖고.
네. 예, 예.
근데 이 결국은 이제 이 미국이 점령군이었다. 이제 이걸 토대로 해갖고 아 이른바 이제 친일파. 아 친일파가 뭐 이제 이렇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아, 미국에 대한 이제 NT 내지 거부감.
네.
그다음에 이거와 동반해서 이제 일본에 대한 역시 거부감. 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이념적으로 진보 내지 좌쪽으로 기울여진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런 네. 저변에 그걸 다시 이제 자극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 이제 한마디로 이런 논리를 이제 다시 등장시킨다는 건 이건 이제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또 국민 분열이라는 또 다른 이제 그런 편가르기식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법이. 예. 그래서 실제로 여당 주자들 사이에서는 뭐 그 일본의 그 올림픽 저 홍보 지도 속에 이제 독도 들어있던 식으로 예, 예. 해갖고 이제 불참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뭐 소위 이제 여권의 이 대선 주자들이 불참론을 제시하고
네.
이제 거꾸로 이제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지 일본이랑 같이 해서 뭐 한번 회담을 하려고 하는 거고 서로 엇박자긴 한데 이 결국은 이런 류의 이념 대결 속에는 어떤 것이 숨어 있냐면 이 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인식들이 다 뒤따라간단 말입니다.
네.
흔히 말해서 이건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뭐 이런 식의 인식들이 이제 아름아름 자리 잡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이제 부정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실제로 그럼 이게 뭐 처음이냐 노무현 저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인식으로 출발을 한 점이 있었었더랬고
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현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가 보게 되고 나면 이 친일파랑 보수파가 득세해온 그 이 땅의 주류 세력이 교체된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했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혀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사실 얼마나 경험 못한 나라로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이런 식의 이슈를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끌어낸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편가르기.
네.
이 국가나 국민이라는 것이 이게 뭐 하나가 돼도 좀 시원치 않은데 이런 류의 인식을 토대로 해서 나는 이렇게 보는 놈, 나는 저렇게 보는 놈에서 갈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왜 이러느냐. 결국은 또 이 편가르기를 통해서 자기 골수 지지 세력을 확보해 갖고 또 뭔가 이 정권을 차지하니까 순전히 정권 확보 차원의 그런 욕심이지 이게 국가가 될 방향은 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
좀 웃기기 짝이 없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러면 정말 이 진짜 흔히 말하는 그 뭐 사회주의자든 뭐 좌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도 구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야말로 그 이념 자체를 순수하게 고지식하게 또 그걸 이렇게 실천해 나가고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다른 사적인 사가 끼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보게 되고 나면 하나같이
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강남 좌파라고 하니까 흔히 하듯이 뭐 변호사, 예. 교수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번지르르하게 자기는 먹을 거 다 먹고 특 먹고 자사고 다 보낼 거 보내고 자기들이 말로 그렇게 그 저기 저 손가락질하는 그것도 또 미국에 보내고
예.
그러니까 보낼 땐 다 보내고 먹을 건 다 먹고 보낼 땐 다 자녀 교육은 다 해놓고 나서 엉뚱하게 이제 없애야 된다 저거 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다시 또 지금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뭐 지난번에 재미를 봤죠 촛불 때 예. 그렇게 해서 딱 팽가르기 해갖고 그냥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제 또 그것이 대파이 된 게 아니냐라는
네.
이런 것들인데 이 사람들 논리라는 건 결국은 이제 이 소위 8.15 해방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친일 세력들이 완전히 청산이 안 되고
네.
친일 세력이 다시 반공 세력으로 바톤을 이어줬고
네.
그것이 이제 이 국가의 부를 장악하는 그런 산업화 세력으로 됐고 그것이 다시 또 돈 많은 기득권 보수권 세력, 보수 세력이 됐으니까 여기 타파해야 된다. 결국은 있는 자와 없는 자 뭐 이런 식으로 편가르게 하는데 사실 머릿수로 봐갖고는 없는 자 쪽이 훨씬 더 많으니까.
당연하죠.
이런 논리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분노 내지 뭐 이런 것들을 이 야기시키면서 결국은 이제 편가르기 쪽으로 가는 그런 전략이 아니냐.
예.
이것도 고스란히 이게 없어지지가 않고 벌써 몇 대째 우려먹고 자기네들 지금 문재인 정권 오히려 그거를 다 선도했던 자들이 오히려 이제 또 이런 것들을 또 다시 부추겨갖고 이렇게 하는 성향이 드러나는 것 같고 또 지금 지적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는 이게 나라가 좀 제대로 되고 집안이 제대로 되려면 사실은 앞을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물론 하다 보게 되고 나면 서로 싸움지러운 것도 있고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될 그런 과거들도 있을 수가 있고 불편하고 불만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네.
그것이 설령 회사든 가정이든 나아가서 국가라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 엄중한 현실 이런 걸 감안해서 그 토대로 해서 또 앞으로 가야 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선이나 이런 데 있어의 어떤 이슈라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거냐.
네.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뭐냐. 경제상의 어려움은 뭐고 안보상의 어려움은 뭐냐. 뭐 이런 부분들을 갖고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아, 이 자꾸 과거 쪽으로 돌아간다. 뭐 일본과 관계, 미국과의 관계, 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과 관계해서 지금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쪽보다는 자꾸 과거를 들춰낸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못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나 판단, 국민들로서는 근거가 이 앞으로 정말 얼마나 외교 안보 쪽으로 한국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버텨나와서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겠다. 한일 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겠다. 미국과의 외교 안보는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나는 이렇다. 너는 이렇다. 그러면 봐서 아 이것이 옳은 것 같다. 뭐 이런 문제를 갖고 지각대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그냥 지나간 이미 네. 뭐 이런 부분들로 매여 있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 역시 이것도 큰 문제다. 결국은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것은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내 편을 만들려는 내 편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일종의 이제 일종의 이런 그런 분열적인 그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네. 아, 그렇게 이념적인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념적인 문제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 자기네들이 자기 편들로 심어놓은 검찰에서 오늘 조국 전 법무장관한테 7년을 구형을 했더라고요. 징역 7년을. 그렇다면 분명히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뜻대로 안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흑색 선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대선 때 되면은 이 네거티브 뭐 굉장히 많은데 자기네들은 굉장히 포장용 멘트를 많이 하고 상대에 대해서 네거티브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이 과거에 몰이 이제 매여 있는 거 네. 또 그다음에 이념적으로 치우쳐 있는 이런 것들 문제인데 정말 또 그거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더 참 한심하다고 봐야 될 것이 그 무슨 파일인지 뭐뭐 예, 예. 뭐 이런 것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생활 측면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늘 나온 대로 무슨 줄리라는 문제, 그 다음에, 김부선 예. 그 이슈, 이런 것들인데, 물론 이제, 그 대선 후보에서 나라를 이끌려고 한다고 하면 모름지기 모든 거에서 그야말로 타의 모범이 돼야 되겠죠.
예.
역량도 중요하고 도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다 적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언급 안 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대선의 메인 이슈가 네. 아까도 말씀드린 정책이 아니라 허구한 날 뭐 이런 류의 파일 내지 이런 문제로 한다는 거는 사실은 참 그 이 문제가 참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100번 양보해서 뭐 그럼 그렇다고 봐주란 말이냐 뭐 그것도 안 되긴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봐서 문제가 심각한데면 그거는 당연히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들인데 글쎄 이 여야를 다 놓고 얘기한다고 친댄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주자고 예. 현재로선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둘 다 다 사생활 문제 한쪽은 김부선 또 한쪽은 무슨 주울리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를지 모릅니다만 그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메인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네.
하다 보면 이리저리 흠결들 있겠죠 근데 네. 제가 봤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같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문제도 그것이 그 사람들이 공직이라는 뭐 이런 거와 연관돼서 직권 남용이라든가 뭐 이런 거로 연관된다는 거는 추상같이 용서해서는 안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 뭐 결혼 전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한 달이 건너서 이제 인척이나 이런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들 또 사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이나 윤석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100% 잣대로 작용된다는 건 그거조차도 그건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고 한심하게 짝이 없는
네.
그런 눈들이다. 이게 네. 뭐 이런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참 하나같이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그 전에 보면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때 이제 경제가 많이 살아났다 그러는데 미국 신문들에게 쓰는 별명들을 보게 되면 뺀돌이 윌리라고 그래갖고 저 그냥 요리조리 하면서 무지하게 미워했는데
네.
항상 뺀돌이 윌리라는 말 뒤에는 그래도 경제는 잘하니까. 팔로우는 제대로 가니까. 뭐, 꼭 그것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헤아려서 가릴 줄 아는, 어느 것이 더 굵은 줄기고 프린시플이고, 뭐를 더 중시해야 되는지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쪽을 지지한다고 떠나서 아,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김부선 때문에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네. 윤석열이가 무슨 처가집 때문에 평가돼서는 그것이 평가의 전부라고 하는데 그건 좀 잘못이다. 그런데 네. 지금 선거판 보게 되고 나니까 그전에 뭐 서울시장 보선 때 무슨 명태탕인지 네. 설렁탕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네. 아니 명태탕 먹든 안 먹든 참 그런 거 되면 참 딱하기 짝이 없는 풍토 같다.
예. 하긴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사실은 바지 매일 벗고 입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는 그 바지 내린 것 같아 좀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매일 바지 입고 잠잘 수 없잖아요. 벗고 자야죠. 그러니까 그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하여간 뭐 그런 것이 대선에서 작용을 한다는 건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정리를 좀 해본 말이죠. 이 후보들 각자 나름대로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아직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점으로 봐서는 이제 후보들이 좀 더 선제적으로 네. 비전 제시라기보다는 그런 거에 방어내지 상대방 손가락질에 지금 급급한 것 같아요. 볼 때는 네. 우리 미국에서 투표를 하다 보면 말이죠. 이 동네 투표긴 어디라도 동네에서 무슨 이제 이 저기 교육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완전히 로컬 이슈. 네. 거기보다는 대부분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정책을 묻는 것들이 많아요. 네. 사람보다는 정책을 많이들 보는데 일정선을 넘었다는 데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후보들 같은 경우도 풍토가 이렇다 한들 그래도 뭔가 좀 주도적으로 해갖고 자기네들이 비전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주요 현안들에 가서 이런 관점으로 나는 접근하겠다. 이걸 갖고 평가해달라라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여야를 막론하고 자꾸 이제 그 말씨름 쪽으로만 가고 꼬투리만 잡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아, 이 어떻게 보면 후보 수준이 여론 수준이고 여론 수준이 국민 수준인데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해갖고 네. 그걸 좀 구분해가면서 네. 정책이 뭔지 방향이 뭔지 쪽으로 좀 이렇게 자꾸 쳐다보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싱턴 전망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목요일 날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